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의 육신은 혹 피곤할지라도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온라인이라는 것을 주셔서 원근 각처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래를 부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또 한 부분 읽고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며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또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계심을 아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하되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특징적인 주제 그렇게 우리가 하면 특징적인 주제는 교회 1장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2장은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구성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3장의 교회의 일체성이라고 할지 일체성 4장의 교회의 3장의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이 먼저 언급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기업을 이어받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4장의 교회의 하나됨 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여러 덕목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다 교회니까 교회의 구성원이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일치 단합해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주의 참된 제자들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마음에 꼭 명심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 주께서 교회를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게 있다. 이렇게 이런 교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이 또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교회가 일치 단합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될지 그것을 보이니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죠. 이 이상적인 성경이 가르친 교훈대로 하는 지상의 교회들이 있으면 처처에 있겠죠. 많이 있겠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늘 이렇게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열심히 강론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예수님 말씀대로 옛날 창고나 새 창고나 그 속에서 꺼내서 집사람들을 먹인다 그랬는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골고루 성경은 창고와 같죠. 아주 진리의 보고인데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이 무궁무진한 설교 제목이 성경 속에 있을 터인데 그것을 잘 먹이고 그래서 이제 온전케 되는 그 성경의 많은 주신 진리들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려 주의 형상을 좀 이렇게 성화한데 성화를 좀 이루어서 주의 빛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잘 되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은 가정이 행복해.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며 사는 것이 세상인데, 예, 참 가정이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가지고 살면 그처럼 복된 것이 없고, 그런 교회들, 지교회들, 작은 개체 교회들이 예, 곳곳에 있어서 그게 정말 천국의 지부와 같은 것이 아닌가. 참 좋은 것이지.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은 겸손, 사랑, 연합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는 그 덕목이죠. 겸손하고 사랑으로 일치 단합하라. 그런 이제 교훈이죠. 교회의 일체성, 사장 전체는 1절로 6절은 겸손, 사랑, 연합 이런 덕목을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절에 나오고 3장 1절에도 이러므로 나오네요. 예, 전체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진리와 연관되었다고 보이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의 중요한 한 진리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들이 중생한 자들, 그들이 구성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 바울은 주를 위해서 또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옥에 갇힌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는 흐트러진 말 하지 않겠죠.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또 쓸데없는 말들 하지 않겠죠. 설교할 때 쓸데없는 말이 별로 없겠지만 쓸데없는 말, 중요하지 않은 말을 늘어놓는 것처럼 미련한 설교자가 없겠죠. 꼭 욕이 난 얘기, 꼭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 얘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예,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여기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는 말은 명령한다, 어떤 때는 명령한다, 그런 말씀도 있죠. 좀 엄하게 이렇게 하시오, 하라. 그래,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권한다, 권면한다는 말은 충고한다, 좀 부드러운 말이죠. 겸손한 표현입니다. 사도는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태도죠. 대사도 바울이 예, 말씀을 전하는데 예, 어떤 허풍쟁이 목사들보다는 좀 낫죠. 많이 낫죠. 괜히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떠벌리고 높이는 사람들이 꽤 많은 시대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권면을 한다. 대사도인데, 성경을 쓰신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분인데, 권한다. 무엇이라고 권했으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구원인데, 은혜로 부르신 중생한 그것을 우리가 유효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신앙 고백서에는 그렇게 표현한 부르심, 그것은 중생을 가리키는데, 중생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시키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이제는 행하라.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다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뒤따르는 합당하게 행하는 성화의 발걸음이 다 천태만상이고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행위도 중요하죠. 행위도, 성경에 행위의 강조가 없으면 이렇게 긴 책을 쓸 것도 없죠. 교훈을 많이 할 것도 없이 한두 마디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러나 합당하게 행하라. 행위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이 중생은 회개와 믿음으로 표현된다고 보통 말하는데 그렇죠. 중생은 내가 깨닫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없죠. 애가 출생할 때 자기가 태어나는 걸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태어나고 나면 거기서 울기도 하고 뭐 또 그렇게 하듯이 중생을 하면 회개와 믿음이 거기서 의식세계, 중생은 무의식세계 속에서의 현상이라면 회개와 믿음은 의식세계 속에서의 현상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부르심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과거와 같이, 과거에는 주님 알지 못할 때는 죄의 낙을 누리고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불러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구주이시구나,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다 깨달았잖아요. 안 깨달았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게 구원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렇게 깨닫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깨닫고 믿고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중생에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것 같이 살면 안 되죠. 죄에서 구원을 얻어놓고 죄를 좋아하면 그 이상한 거죠.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명 순종하며 살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겠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 그 있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건 기본이고, 계명 순종해서 착하게 살아라. 예, 그 아멘이죠. 죄 짓지 말고 이제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게 도덕성입니다.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과 도덕성이다. 수없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이 도덕성이 아닙니까? 계명 순종이 의와 선과 진실이니까 그것이 계명 순종의 삶을 살라게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2절에는 보십시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죠. 그 내용으로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랑에서 인내와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비슷한 단어고 같은 말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 말은 아니, 아나우 그런 단어를 그렇게 여러 가난하다 혹은 겸손하다,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고, 그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 다 좋은데요.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또 모든 면이라는 말은 항상 것도 되죠. 항상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마음 갖지 말고.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나는 참 부족한 종입니다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면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내세울 게 별로 없죠.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나는 참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어디에 고백한 고백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가 돼서 제자 훈련을 정진정으로 받는다면, 진정한 제자 훈련은 뭐 한 과정 몇 개 좀 이렇게 무슨 뭐 어느 단체들, 선교단체들처럼 뭐 이렇게 좀 같이 공부 좀 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실제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훈련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돼야 되겠죠. 온유와 겸손의 덕이 우리 속에서 형성되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느냐, 저 사람 참 겸손한 것 같아, 온유한 것, 그러면 이제 조금 성화가 돼가는 거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우셨다. 비운다는 게 참 대, 자기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런 백이종군합니다 그런 말 하듯이 마음을 비운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지 않아요. 자아가 깨트려진다 그런 말도 하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라는 것이, 이 프라이드라는 이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으면은 제자가 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제 비우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그것이 겸손, 주님의 자기 비하, 자기 겸비, 겸손입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 주님의 마음입니다. 겸손,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 옳은 말씀이죠. 또 교훈하기를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 제일 먼저 사랑의 성격을 말하면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고. 이상하다, 사랑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니 사랑은 좀 고상하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오래 참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참듯이 오래 참을 수 있겠죠. 조급한 것은 별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욕망이죠. 자기의 욕망일 가능성이 많죠. 정말 참 사랑은, 예, 참 사랑은, 고상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며, 견디는 것도 참는 건데, 그렇게 말해서 사랑의 성격을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옳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아야 하겠다, 그 말이겠죠. 그 말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저 사람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저 안 되겠다, 그렇게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꿀떡같이 나올 때라도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부부의 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부가 산다는 게 참 신기하게 그지없죠. 서로 다른 조건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기적에 가까운데, 거기다가 서로 사이좋게, 서로 상대가 좀 부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품고 참아주고, 그리고 또 서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든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면서 사는 걸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그게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말 텐데, 그러면 뭐 끝내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의 부부가 된다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오랫동안 알지 못하고 주님 마음 속을 썩여도 보통 썩인 것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참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불러서 예수님 믿어야지, 믿고 착한 사람 돼야지, 그래서 땅 한 대 맞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꼬꾸러져서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주님 이제 잘 믿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다. 그처럼 우리가 기다려주고 어느 날 변화되겠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화가 되고 그러겠죠. 은혜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은 말이죠. 은혜로 되는 게 모든 게.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렇죠, 미운 감정이 있으면 조그맣게 보여도 다 미엽게 보여. 모든 게 미엽게 보여. 예? 그래서 하는 거 예쁜 짓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랑스러우면은 모든 게 또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는 짓이 아니고 저것도 아직 유치하고 좀 어리게 보여도 그래도 그것도 또 개특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잘 못 맞고 와도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웃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점수를 못 맞고 와도 밉질 않고 예뻐 보일까. 참 사랑하긴 사랑하는 경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이 상대의 허물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덮어주면 사랑이 좀 있는 자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허물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 주간에 또 얘기하고 한 달 후에 또 얘기하고 1년 후에도 잊어먹지 않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꾸 싸움 붙이는 거죠. 싸움 붙여서 크게 보이게. 그 사람 다 부족이 있어도 덮고 사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 거듭 말하는 것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지혜의 말씀에는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이 있어야 되는 의미죠. 사랑하려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역시 잠언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의 비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고 우리는 탕자와 같이 방황하며 오랫동안 하나님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마침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당에 나온 거 신기하죠. 대단한 일이죠. 이 더운 날 예배당에까지 와서 찾아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고 용납하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용납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참으로 깨달으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 아이고 저 미워 죽겠다 지금. 보니까 이거 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그래서 말도 어떻게 저렇게 하고 행동도 저렇게 하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싶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럴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사람이 나는 뭐 옛날에 얼마나 예뻤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매일 하나님 보실 때 미운 짓만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 있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던 우리가 혹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네? 아까 뭐라 해서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연합. 아까 연합.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연합.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 평안, 평안의 면, 평안이라는 말은 화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말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그래요. 예, 영어의 peace라는 말도 예, 마음의 평안도 peace고 서로 두 사람이 사이좋은 것도 peace입니다. peace입니다. 그처럼 평안, 우리는 평안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주로 의미하는 것 같고 화평 그러면은 조금 사이좋은 서로 화목하는 기분이 좀 드는 그런 말인데 같은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화와 분열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치와 연합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원수를 다 갚으셔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놈 내가 원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다 내게 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나중에 공의의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내버려 둬도 나중에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그것은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 지상에서도 많이 그런 벌을 주시고 어떤 데는 천벌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에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지옥으로 아예 들어서 갔다가 던져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그 대신 우리 보고는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공의는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보고는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인데 이 아들들인 이 피조물 속에는 악한 자들도 있고 착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마귀 자식 같은 자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 형제들 간에는 사랑하면 좋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좋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한 자식은 착한 자식이고 저는 참 말썽꾸러기 같은 자식도 있어도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 형제들이 서로 그래도 화목하는 거 좋지. 형제들도 앞장서 갖고 에 저 못된 것들 저 쟤는 우리가 제쳐놓자 그러고 자기네끼리 분열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자식이라 하더라도 형제라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왜 제가 저러는지 몰라 그래도 어떡하네 우리가 같이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좀 애쓰고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좋은 거랑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육신의 죄성을 열거하면서 죄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많이 말했죠. 가장 많이 말했어요. 여기 5장 20절에 보면은 예, 음행의 죄나 우상 숭배의 죄나 그런 것보다도 서로 이 죄의 육계명 살인에 관계되는 서로 미워하는 그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등의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열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도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요 생명도 없는 자요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서 무서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조심하기를 원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것은 내가 까딱 잘못하면은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자가 되기가 쉬우니까 살인자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고 나는 그저 바보같이 잘해주면 돼. 다 내 편인 줄 알고 다 나 같은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바보같이 잘해주면 잘못은 없고 탈은 없을 거예요. 저 사람 바보지 아이고 저렇게 자기 위하는 줄 알지만 아니야 내 원수야 그 사람이 원수인데 뭘 이렇게 잘해주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원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 배에서는 우리는 너무 그렇게 날카롭게 다 내가 판단했고 내가 하나님처럼 저 사람 내가 착하니까 벌써 저 원수가 확실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바보같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전 나 친구인가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바보같이 잘해주면은 큰 탈은 없을 것이라고 좀 바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 미워하는 큰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은 성령의 하나이심 하나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고 모든 성도는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몸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성령 세례, 중생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활동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몸을 힘써 지키라. 그래,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사람의 연약함을 전제합니다. 성도들도 사람이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기 쉽고 분열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저야 너무 인간적이게 보이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하기 쉽고 성도들이 교만과 욕심과 미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마귀가 그 갖고 기뻐하겠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서로 싸워야지 치고받고 싸워라. 그리고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성도답게,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하면은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교회의 일체성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런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일체성은 불신앙과 오류를 포용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믿음과 진리와 의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그렇게 이미 말씀했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예? 우리가 모든 불의를 용납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 이단을 용납하라. 성경은 더더욱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도 우리는 지금 5장에 넘어가서 보면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과 진리와 의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이들이 좀 흠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충고하고 좀 기다려주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뉘우칠 때는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와 연합을 아무쪼록 지키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 없이 갈라지면 안 되고 명분 없이 떠나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가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고 떠나는 것도 신중하게 하고 그래야지 떠날 때 말 없이 훌쩍 떠나버리고 또 들어올 때 그냥 쉽게 들락들락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신중하게 택해서 이 교회가 참 교회인가 그러고 가입하고 그 다음에 가입했으면 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려고 하고 그게 좋습니다. 4절 봅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께서도 한 분이시니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성령께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고 교파들이 많아도 또 성도가 속한 교회는 각각 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이며 모든 성도는 그 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택함 받은 죄인들은 중생과 회개와 믿음으로 이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 제명 출교를 받기 전까지 다 그 한 몸인 교회에 속합니다. 성령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택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여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중생시켜 구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하고 하게 살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곧 위로자, 격려자, 권면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옛날 영어성은 컴포터, 위로자, 그런 격려자, 권면자이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며 잘못을 책망하시며 또 부흥케 하시는,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 심령의 부흥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 말고 다른 영들, 곧 사탄과 악령들이 있지요. 그들이 곧 미혹의 영들, 속이는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이단의 영들이고, 오늘날 은사운동 속에, 은사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잘 관찰하고 조금 공부해보고 하면, 자, 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같지 않은 많은 비진리들과 거짓된 요소들이 그 속에 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놀랍니다. 이 운동이, 이것은 성령의 운동일 수 없다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심으로 모든 일을 성경 교훈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랑 일치되는 거지. 성령 운동 따로 있고 말씀 운동, 진리 운동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그 이상한 영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교훈에서 이탈하거나 성경 교훈을 넘어서거나 성경 교훈에 반대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성령 운동은 에스라 때의 부흥운동처럼 성경에 충실한 연구와, 에스라는 성경을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못 지켰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서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되게 시작한 거죠. 그것이 에스라의 부흥운동이죠. 성경 연구에서 시작됐죠. 본인이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 말씀 본문에서 메시지가 나와서 다른 설교들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 연구 속에서 이것이 그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전해야, 그래야 힘이 있지. 남의 것 갖고 전하면 힘이 없어요. 충실한 성경 연구와 강해와 실천을 통해서, 실천도 수반돼야지.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행하라 그러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러지. 사람들이 다 속으로는 욕하고, 특별히 가족들이 제일 먼저 그러겠지. 아내나 자식들이, 우리 아빠는 위선자 같아, 가서 저런 말은 번지르하게 했는데 아이고 지나 집에서 잘하지,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실천을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해야 힘이 있겠죠. 성경의 건전한 해석과 실천이 없는 운동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 물질적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바라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장차 영광 가운데 드러날 일들을 소망하며 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땅의 것을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산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5절에 주도 하나요. 제가 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으네. 겸손, 사랑, 연합만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이 있네요. 예, 소망도 주님도. 어쨌든 하나라는 건 연합이 맞기는 맞는데, 주도 하나이시요, 주께서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불신앙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가 하는 다른 예수, 예, 다른 예수. 그런 예수는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증거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 그게 진짜 예수님이죠. 예수. 그게 성경적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증거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 다른 주님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으시고 죄가 없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사람이시지만 그 이상이신 주님, 신성을 가지셨고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물론 이단과 정통신앙은 다릅니다. 천주교의 믿음과 개신교의 믿음은 다릅니다. 자유주의 믿음과 보수주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뭐 극보수와 극진보가 같이 있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보수교단의 총회장했던 사람의 그런 사상, 틀린 사상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각종 이단 사설들은 다릅니다. 물론 개신교회들 안에도 교파들 간에 믿는 내용의 차이가 있고 한 교파 안에서도 작은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개신교회들 내에는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에 일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은사주의 빼놓고 개신교회, 전통적인 복음적 개신교회들 말입니다. 역사적 개신교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일치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신성, 그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심, 그의 대속, 부활,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근거한 죄인들의 중생과 칭의, 마지막 심판, 죽은 자의 부활, 영생, 천국, 지옥, 다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일치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계에게 유산을 받은 개혁교회나 또 성공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영국교회나 그리고 루터교회나 똑같습니다. 루터교회의 일치신조나 영국교회 39개 조항이나 개혁교회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많은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이 다 똑같이, 지금 이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루터교회 일치신조도 똑같습니다. 39개 조항도 아티클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통적인 일치된 믿음의 일치가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이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죄 씻음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이 세례 외에 다른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니, 6절마저 보십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다. 영원 자존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시다. 그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홀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들이 다 섬기지 않고 믿는 사람들만 섬기고 오늘도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만유는 만유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 다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원천이시며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특히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덕목이죠. 겸손과 온유 있습니까? 제게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믿음의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돼. 둘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느뇨.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인내와 인내를 수반하는 것이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래 참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그래야 성도다운 삶이 되고 성도들의 교제에 셋째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아, 그래서 연합이라는 제가 제목만 붙였지만 그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고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믿음도 세례도 그리고 예,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자, 이런 하나된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의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 화목하는 참된 교회가 되라는 말이로구나.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 마음에 주님이여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또 연합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알고 주님이여 서로 단합하는 그런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